예,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구원, 새로운 피조물 그동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 구원이 바로 뭔가 하면, 예,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자, 구원에 대해서, 자, 옛사람이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노란색으로 주로 얘기하고요. 옛사람을 검은색으로, 그 죄인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주의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 예전에 죄 없는 생명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을 이제 오해하게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영적인 죽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해서 생명이 넘쳐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음의 의미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관계 사이가 어그러졌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렇게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단과는 살아있겠죠. 관계가. 그렇죠? 사단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준 생명인 거죠. 고갈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몸을 떠나는 거죠. 그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죽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해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활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도 부활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런 관계로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자, 모든 인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 다시 정리하면,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고, 또 신적인 존재고,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요, 왕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신적인 존재라고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였다고요. 자 그런데 타락함으로 사망과 저주가 왔고 종로를 타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셔서 죄와 저주가 끝났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준 게 아니라 길을 놓았다고요. 요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저렇게 길을 만들어놔도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거듭난다 그러는데 또 전문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여돼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인데 이렇게 된 사건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예요? 다시 살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영어로는 good news라 그래요. 그러면 저 복음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예전에는 good news가 없었습니다.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인가 하면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게 굿뉴스였습니다. 또 하나 왕이 아들을 낳았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 그게 굿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굿뉴스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왕이 아들을 낳았다. 그게 굿뉴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굿뉴스가 달라졌다고요. 자, 그래서 굿은 뭔가 하면 뛸 듯이 기쁜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내용. 그 다음에 뉴스는 뭐예요? 2000년 전에,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뉴스가 아니죠. 지금 일어난 일이 뉴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뛸 듯이 기쁜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일. 요게 복음의 원래 의미예요. 자, 그럼 그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가슴 벅찬 소식이다. 요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왜? 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 그걸 알아야 벅찬 소식이 되죠. 그렇죠? 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하면 좀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신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가슴 벅찬 소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개념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영생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표현되는 어휘로 그 용어로 이해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차차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있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양이나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죄진 사람이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해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제물로 드려요. 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양과 염소에게 안수할 때 요 죄인의 죄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짐승에 있던 의가 내게로 넘어와요. 요게 제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지고 가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냥 우리 죄만 넘어갔다 하면 안 돼요. 죄만 넘어가면 죄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저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자, 영접을 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접은 어디로 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말은 하겠죠. 말은 하겠지만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콜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권세를 얻는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요. 자,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자, 람바노는 받아들이다는 의미예요. 근데 받아들이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람바노라는 의미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주체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능력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줘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수동태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고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구원이 오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이 오겠지.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이 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을 알아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다는 의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간단한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간단한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셔서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빼앗고 또 죽음의 권세를 빼앗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우리의 의를 주셨다. 요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요 내용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불의한 자의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자, 요 내용을 나와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냥 사건과 생각하지 말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랬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 그 믿어. 나는 받아들였어. 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만약 너희가 이건 다른 버전이에요. 만약 너희가 예수가 주 되심을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너희 심령으로 하나님이 그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의 의에 이르게 되고 너희가 입으로 인정하여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고 확정된다. 이게 확대 번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기쁜 소식을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뛸 듯이 기쁜 소식.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그게 뭐라고요?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게 예수님의 속량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섯 가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런 과정.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속량사역이에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쁜 소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사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십자가. 두 번째, 장사됐어요. 그냥 기절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의로움이 증명이 안 돼요. 그냥 죄의 용서는 돼요. 의로움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천했어요.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자, 기쁜 소식 다 정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길이 열렸다. 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 기쁜 소식이에요. 내용을 알게 되면. 자,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 자,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면 돼요. 자, 우리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 정도로 어떻습니까? 별로 감격되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천국 간대. 그 정도로는 우리가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존재를 내가 실습하고 경험하게 되면 야, 복음이 진짜 엄청나네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복음의 진가를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옛 미래의 일이잖아요.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 어떨까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요. 자,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소리는 알아요. 근데 이 내용을 묵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구원 얻었다. 그 정도만 이해했다고요. 자, 그런데 존재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의 행동만을 다루는 데 접근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런 식이었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짓지 말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배워왔어요. 교회 가면 그 얘기 주로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왔어요.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구원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짐을 잔뜩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마라. 이거 고쳐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결국은 뭡니까? 구원 받고 나서 뭐 한다고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에 갖다 대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인지 몰라요, 아직. 구원 받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갖다 주면서 요렇게 요렇게 살아야 돼. 요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요것을 계속 강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이제는 옛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르니까 어떻다고요? 계명이 온 거예요. 무거운 계명이 온 거야.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다고요? 율법주의로 바뀌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요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요렇게까지 갔다고 해요. 그게 예전에 한 방식이에요. 대개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럼 성경적인 관점을 봅시다. 성경적인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율법적인 접근을 해요. 성경을 볼 때 어떻다고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적용해요. 율법적인 접근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의 신앙인데 종교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하라. 그대로 살아요. 이게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눈이 열렸어.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이에요. 저 얘기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하라, 하지 말라, 봉사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자, 치유도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가져갔네. 가난도 가져갔네. 쭉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로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질병도 가져갔대. 내 가난도 가져갔대. 그런데 내 상태는 어때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본성을 가졌고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갔대. 그래서 감사한 것만 있어요. 근데 누리지는 못해.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 세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에요. 자, 이거 차이가 뭔가 하면 뒤에가 더 설명하겠지만, 십자가 완성은요, 뭘만 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 아, 예수님 이렇게 했대. 나 믿을래. 요렇게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부할 때, 저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못하고, 십자가 완성으로만 접근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에서는 벗어났어. 좀 자유해.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일어난 일은 누리지 못해. 자, 율법적인 접근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졌어. 그런데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을 보니까 아, 믿기만 하면 돼. 난 믿기만 하면 돼.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라고요?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율법적인 접근.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저주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 개 놔뒀어요.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도 주고 병도 주고 뭐도 줬어.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생명과 저주 둘 딱 놔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구약을 그대로 접근하는데 다만 예수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식 패턴으로 해요. 다만 뭐라고요? 예수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착하게 살 수 있나요? 본성이 죄인인데, 본성이 삐딱한데 바르게 살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다고요? 이 본성이 죄가 그득그득해. 이 씨가 죄가 가득 있어. 근데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뭐합니까? 죄만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계명을 줘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 망해. 그러니 망하지 않는 길로 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성은 죄인인데 망하지 않으려니까 어떻습니까? 계명을 억지로 지켜요. 억지로 지킨다고요. 그러면 보호를 받아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자, 십자가 완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그 구약의 사는 방식을, 한계를 극복하려고. 야, 구약의 한계가 뭐예요? 이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으로 딱 틀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개가 풀어놓으면 다 망가뜨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개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근데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길을 못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개를 묶어놓는 건 원치 않아요. 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잘 교육시켜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개는 나쁜 짓 한다고 자꾸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를 잘 훈련시키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죠. 근데 사람도 어떻다고요? 본성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본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금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율법이라는 것을 딱 묶어놔가지고 요 한계 안에서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라고요? 요 본성을, 요 율법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요 본성을 정리했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 착하게 살지요. 그 사람 바르게 살지요. 왜? 본성이 좋으면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근데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은혜 알게 살게 해놓으셨는데 그 깊이를 모르고 다만 그 내용만 믿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했대. 뭐 믿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거죠. 자, 그래도 좀 더 넘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뭔가 하면 이거는요. 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죄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네. 나는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게 능력이 있네. 내 안에 성령님과 계시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니까 마귀보다 세네.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전권은 뭐예요? 그까지 아직 몰라요. 내가 본성이 달라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아직 인식을 못한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하셨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나 그거 가졌어. 그럼 나 이런 자야 라고 선포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느낌이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난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을 못한다고요. 십자가 완성으로는 접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의 차이는 뭔가 하면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믿음. 근데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건 알지만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난 믿음이 없어. 언제 저렇게 되려나. 갈망은 해. 근데 실제를 보면 어떻다고요? 내 속에 저렇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의 영역에. 삶에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영의 영역에는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의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구원은 존재가 바뀐 거라고요. 죄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다고요.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저 시큼한 존재는 뭐예요?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아주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받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예전에는 그놈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놈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본성이 바뀐, 존재가 바뀐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수없이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시 보자고요. 자, 누구든지 그런 즉 누구든지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나 해당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내 걸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의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거 이거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걸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 옛사람은 죽이고요. 하늘에 있는 생명,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이 땅에 지금도 지금까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그 새로운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족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생명을 가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 사람들을 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건 뭐예요? 예전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실패감, 좌절감, 낙심,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4살, 5살부터 어떻다고요? 벌써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별볼이 없다는 걸 안다잖아요. 4살, 5살부터.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상대적으로 보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거의 더 많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우월감과 좌절감 이 차이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예전 것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끌려들 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과거 얘기만 자꾸 해.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얘기.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새 것이 됐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옛사람이 아니고 너 새사람이야. 새롭게 바뀌었어. 이걸 인식하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Behold. 보라. 강조라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인식해.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진짜 그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상태였어요. 자, 영혼 몸이 있으면 영은 어떻다고요? 죽은 영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 때문에 혼과 몸도 타락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근데 거듭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영의 영역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혼과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의 영역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인식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 존재를. 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혼과 몸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옛날 상태로. 그렇죠? 영은 달라졌지만 혼과 몸은 옛날 상태 그대로 있어요. 오염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주체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새 생명이 온 것을 내 혼과 몸에 그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여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구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을 처음에 태어난 걸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은 뒤에 것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요 물, 요것이 뭔가 하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요 물을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요? 엄마 뱃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간. 근데 저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데 요 물은 말씀으로 생각한다고요. 왜? 성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요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씀으로 넌 깨끗해졌다. 너 달라졌다. 이런 의미라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물로 씻는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했다. 이게 연결된다고. 물로 씻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물과 성령을 할 때 물은 말씀으로 깨끗게 됐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새롭게 낳아진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물과 성령으로는 뭐라고요? 새롭게 태어날 때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영역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부분이 뭐라고요?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영의 영역은 어떠냐?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래놓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주께서 그러함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지? 생명.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는 거죠. 그 생명이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계신 그 존재잖아요. 그 영이잖아요. 그 영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의 속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을 어떻다고요? 자라거나 발전시킬 이유가 없다고. 왜? 똑같은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구원 받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과 몸의 영역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영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권세와 그런 힘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듭난 자에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사시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럼 하늘의 생명이 왔어요. 근데 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이 안 돼.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누구의 영과 같아요? 성령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야 돼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돈이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래놓으니까 그냥 피곤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짜증내면서. 저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요. 가진 거, 뭐 배우지 못한 거 의미 없어요, 이거. 왜? 존재가 완전히 다른데. 자긍심으로 살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일의 영향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니까 어떻다고요? 세상 것은 부러워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못 깨닫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요 자살도 해요. 왜? 세상 것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우울하게 살아요. 왜요? 가진 게 없다고. 들여다보면 엄청난 생명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나는 영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다.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영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죄가 사라졌다. 모든 연약함이 사라졌다. 글씨가 좀 작아서 힘을 빡 주세요. 영에는 어떤 부족도 어떤 죄도 없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인 구원은 완성되었다. 영의 영역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요약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보라! 강조를 해요. 새 것이 됐다고. 그럼 어떻게 우리 봐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과 몸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량을 마음껏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잠재력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혼과 몸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면? 말씀대로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저 혼과 몸의 영역에 어두워진 영역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혼과 몸은 어떻다고요? 예전에 있는 모습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낙심, 좌절, 우울, 죄. 몸은, 혼과 몸은 지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늘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혼과 몸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면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저 혼의 영역에 내 존재가 뭐라고요? 영의 영역에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저건 믿음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건강하다, 부요하다, 거룩하고 존귀하다, 완벽하고 의롭다. 어디 가요? 영의 영역에 온 생명이.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혼과 몸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학교 다닐 때도 난 늘. 그래서 나는 10점 맞고 뭐 반 이하였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학교도 못 갔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내게 온 것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나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라.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자야. 나에게 이런 생명이 있어. 이런 본성이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울의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거울은 뭡니까? 나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도 거울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영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기록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오, 내가 이런 자네, 내 영의 영역에는 벌써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적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인식하지요. 근데 거울을 잘 안 봐. 세상에 거울은 잔뜩 보는데 영적인 거울은 잘 안 봐. 그러면 안 되죠. 영적 거울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럽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 거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려, 천상의 천상계가 열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영역도 있어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울, 뭐라고요? 내 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어디를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네? 내가 이런 자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은 뭐예요?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죠.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뭐 표적도 행하고 이러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나와 같은 존재인 거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거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지.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 예수님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혹은 성경 말씀에 믿으라 하는 거 이거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그런 자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자꾸 보면 주의 영이 계시해줘서 내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이런 존재냐 성령이 비춰주시면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비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된 자리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자꾸 보라. 속을 들여다보라. 내 영을 자꾸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 삶이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 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 접근법도 부족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계속 나쁜 짓 해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거요, 이미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 내가 변화됐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 분명해집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에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케네스에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질병 치유되고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누워있느라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치유되고 밖에 나가니까 그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너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지바른데 같이 가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예전에 열쇠 잘 땄잖아. 너 열쇠 따는 거 전공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해 저 집 털 때 네가 열쇠를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털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얘기하니 난 몰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정신 차려.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랬어요. 나 새 사람이야. 나 옛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새롭게 된 나를 보고 선언할 때, 나 이런 자야. 나는 영에서 말하는 이런 자가 나야. 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보게 하셔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자고 써놨 내용인데 그냥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